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도 저희들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주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함께 모여서 읽고 또 듣기도 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며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두들의 심령과 듣는 귀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 10장 우리가 전반부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사역,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사역 1절부터 읽어보십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다시 죄를 깨닫는 혹은 죄에 대한 의식 또 죄책에 대한 의식,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는데 죄에 대한 의식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율법 제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가르쳤다고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대한 그림자, 즉 예표이었고 예표라는 말은 그림자, 상징을 예표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징을. 예언이라는 말은 그것을 말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 미래의 일들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고 예표라는 말은 그것을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것들, 그것이 제사제도, 성막제도, 절기도, 그것이 예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는 예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물론 예언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놀라운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그런 예표와 예언이 있는데 지금 율법의 제도는, 율법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역이 율법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 속죄 사역이 참 형상이고 율법 제도 자체는 참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 곧 예표이었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제도는 부족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깨닫습니다. 율법 제도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율법 제도를 그대로 지켜야겠지. 그러나 율법 제도는 부족했습니다. 율법 제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 10대 절기가 그 있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특별히 7월 10일 속죄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의 1년의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절기는 의미심장한 그런 예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절기였습니다. 반복해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사가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것은 해마다 반복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느낌, 깨달음을 죄에 대해서 느낀다는 말, 의식이라는 말은 죄를 의식한다.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것을 날마다 그 절기 때마다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구약 시대의 율법 제도, 즉 구약 제도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즉 상징적인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거나 사람들을 온전케 하지 못하였습니다.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가, 원문에는 그가, 영어성경들도 그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를 원하지 않으심과 메시아를 통해 한 뜻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본문은 구약의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헬라어 70인역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헬라어 70인역의 본문은 히브리어 본문과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는 로마 시대 공용어이었지요. 지금 신약시대, 사도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그때는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기 바로 직전에 나라인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가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던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헬라 문화가 영향을 끼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언어인 로마어, 라틴어라고 하는 로마어는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쓰였지만 그러나 일반 대중들 사회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용어는 헬라어라는, 그리스어, 오늘날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가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말은 아주 대단한 말이죠. 예시대에 오늘날 영어처럼 온 세계의 공용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사도시대에는 썼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주전 2, 3세기쯤 이집트의 애굽이라는 곳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72명의 번역자들이 72일 동안에 번역했다는 그런 전해지는 말이 있는 그런 번역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유명한 번역어죠. 지금까지도 70인역 성경이 많이 참고가 되는 번역어인데 이 70, 헬라어 70인역인 구약 성경,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이 사용하였고 사도들도 더러 인용하는 그런 성경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저자가. 신약성경에는 이 헬라어역, 구약성경 70인역, 구약성경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인용된 시편 본문의 내용은 메시아께서 짐승의 번제물과 속죄 제물로가 아니고 자신의 몸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과 이것이 두루마리 책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기에 아까 제가 그가라는 말 우리는 생략돼 있죠. 왜 생략했는지 영어 성경대로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 혹은 NIV 성경은 아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라고 그를 설명해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가이니까 그가 하는 게 좋은데 그가 빠뜨리지 말고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분명한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번제물과 속죄제물로가 아니고 자기 몸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두루마리 책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연구한다면 상고라는 성경을 옛날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많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됐어요. 에스라처럼 에스라는 성경에 익숙한 서기관이다. 그래서 학사라는 말은 서기관인데 성경에 익숙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자 결심했다고 했죠.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에 익숙한 자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특별히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백독하지 않으면은 강단에 설 생각도 하지 말라고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우리가 백독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백독 좀 하면 성경이 조금 밝아질 것 같습니다. 한독 할 때마다 성경이 달라지죠.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 처음 읽으면서 중요한 요절에 줄을 그으면서 읽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빨간 줄도 긋고 지금은 이제 노란 색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그으면은 좀 밝아지는 그런 색연필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 나중에는 온 데를 다 칠해버려요. 이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안 칠한데도 또 안 그은데 또 중요해서 긋고 하다 보면 다 그어버렸어요. 이게 안 되겠다. 새 성경 사서 이제는 진짜 중요한 데만 그어봐야겠다. 그리고 또 그따가 몇 번 읽으면 또 다 그어버려요. 아,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성경이 신기해 영감된 책이 맞아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많아서 성경책을 그래서 읽고 성경이 달아지고 성경을 몇 권 버리고 해야 그래야 성경이 조금 익숙해질 듯 하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것을 우리가 예표와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금 전에 구약의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여인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성경의 중심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니까 다른 말로 성경의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요즘 성경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성경의 주제가 이거니 저러니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럼 이제까지 성경에 대해서 다 몰랐단 말입니까? 성경은 옛날부터 다 밝히 드러나 있고 성경의 주제는 우리의 교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구원의 필요성, 구주, 그다음에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를 보이는 구원이 옛날부터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교리서, 교리에 나와 있는 핵심이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이 그 속에 그것입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죠.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다. 메시아께서 주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나중에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지만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번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먼저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또 나중에 제자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쓴 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 말하는 것이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나중에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의 그런 성문서라고 하는 것들이 첨가되는 세 부류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그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길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길에서 설명하셨다. 길 가면서도 성경 공부했어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속죄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죽기 위하여 오셨다, 보내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주님께서 쓴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은 바로 메시아께서 구약 시편 40편 6절로 8절의 말씀은 그것이다. 메시아께서는 자기의 몸을 친히 드리실 것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번제와 속죄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죠. 제사제도니까. 제사제도의 가장, 제사제도 중에 보편적이고 중요한 것이 번제였죠.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으니까 속죄의 의미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와, 그리고 속죄의 의미를 가진 속죄제, 자, 이런 등의 제사, 모든 제사가 다 속죄의 의미를 가지지만은요, 속죄의 의미를 가진 이런 제사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오셔서 그 첫 것, 지금 제사제도, 번제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제도를 폐하시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폐하시고, 둘째 것, 곧 자기 몸을 들여 이루실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 둘째 것 이룬다는 거죠. 첫 번째 것은 제사제도요, 둘째 것은 자기의 몸으로 드린다는 아까 시편 40편에 예언된 바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다시 말해 율법제도, 제사제도의 폐지와 그 대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의 완성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약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신약성경은 더욱 분명히 증거하고 있구나. 핵심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속죄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속죄의 진리지.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설교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속죄고 이신칭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야 성경을 바로 깨닫고 있는 자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아직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였지. 10절 보십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단번에 들여, 단번에 들여. 구약의 제사 제도는 매년마다 대의 속죄일마다 드리고 또 시간마다 절기마다 드리고 또 자기가 죄 지을 때마다 번제의 어린 양을 잡아갖고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되고 성막에 성전에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 얻었다, 얻었노라. 여기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원어는 자주 설명한 대로 완료시제입니다. 헤기아스메노이, 헤기아스메노이, 헤기아, 하기아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완료 분사를 할 때는 해 길어지는데 해기하스메노 완료시제, 완료시제는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되거나 이제 거룩하기 시작되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성, 완료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이 그것이구나. 속죄사역을 이룸으로써 완성하심으로 의의를 이루셨다. 그것이 곧 의의가 거룩이죠. 그렇죠. 거룩이 뭔가요? 죄 없는 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곧 의의죠. 의의를 이루셨다.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나와서 거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게 성도죠. 우리가 성도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우리말 성경이, 개역 성경이 좀 부족하다 제가 그랬어요. 거룩하여 지고 그러지 말고 거룩하여 젖고, 젖고. 거기도 완료시제니까 헤기아스메노, 완료시제니까 젖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고 옳지. 우리 번역하던 옛날 할아버지들이 원어를 잘 참고 안 했는지, 또 참고했으면은 그렇게 했을 터인데, 거룩하여 적고, 영어 성경들은 아마 그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완료시제로.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 그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법적인 거룩, 법적인 의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불결함이 있죠. 불결한 그런 죄성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자체가 완전히 거룩해졌거나 완전히 의인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고 예수님의 거룩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여겨준다, 이런 의미죠. 그것이 칭의의 개념이죠. 칭의는 성화와 다르죠. 칭의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법정적 의미다, 그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 법정적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유죄, 무죄 하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죄다, 거룩하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의 의의를 보고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 이게 법정적 개념이고 법적인 의미입니다. 법적인 의, 법적인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원이죠. 칭의의 진리입니다. 칭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실 칭의의 진리입니다. 물론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이 성화지만은 칭의가 없으면 성화도 없는 것입니다. 칭의가 생명이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시작되어야 거기에서 움직여서 열매를 맺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가 없으면 성화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갑니다. 그러나 성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생명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애가 출생하면 움직이고 응애 울고 맘마 먹으려고 막 하는 거, 뛰어다니고 아장아장이라도 걸어다니는 게 당연한 거지. 살았다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울지도 않고 뛰어놀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건 뭐 수상하지. 저 애가 죽었나 죽었나 그러잖아요. 그처럼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으려고 그러고 읽어도 잘 이해도 못하면서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그러죠. 11절 봅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혹은 결코 결코 이게 우데포테라는 말은 영어로는 never never라는 말은 그냥 결코 그렇게 많이 번역하죠.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들은 범죄자들의 죄를 결코 없이 하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사 자체가 결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곧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비교해서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사역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를 대조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한 제사 곧 속죄 제사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 제사의 행위이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행위이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속죄의 죽음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는 죄를 위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의 원수들인 사탄과 악령들과 그 종들이 다 굴복하게 되기까지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그때가 되면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사탄과 악령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발로 밟으시는 때가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의 때가 지금은 죄인들이 얼마나 활개치는지 자기네들 그런 죄악된 머리 그걸 잔머리라고 그러죠. 잔머리를 쓰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 방법 말쟁이들 같이 말을 해서 그 말을 잡아내기가 어렵죠. 요새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데도 그거를 분명히 증명을 하는 데는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악이 오래 가겠습니까? 증명되지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악한 일은 나중에 드러나고 말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드러나서 대법원 판결을 하고 복역을 하고 나오더라도 나오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군요. 그러나 하여튼 나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는 않으시겠지. 14절 보십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도 완료시제입니다. 완료직설법이라 완료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케 하심과 의롭다 하심이 완전하였음을 증거합니다. 물론 이것도 법적 개념입니다. 앞에 말한 법적인 거룩, 법적인 의, 법적인 완전. 우리는 주 안에서 법적으로는 완전한, 와, 그렇지. 의 자체가 완전이죠. 완전하지 않으면 의가 아니죠. 조그만 죄가 있어도 죄죠. 조그만 죄, 불결이 있어도 거룩이 아니죠. 거룩과 의 자체가 완전이죠. 실제적으로는 아직 우리 속에 불결과 죄성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과 의를 얻은 자들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완전케 하셨다. 온전케,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단어인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다 완성해버려서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게 율법의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너 무슨 근거로 천국을 감히 들어오려고 하느냐 할 때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공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15절 보십시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신약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이런 데서 증거하고 있는 바이고, 또 예레미야 31장에 구약에 예언된 바를 지금 여기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종의 법이 아니고 자유의 법입니다. 성도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율법에 매여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지도 않으신다.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와, 감사하다. 죄를 위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원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너 죄인인데 너 자꾸 때때로 죄 지었잖아. 그런데 뭘 기뻐해. 너 틀렸어.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자체, 우리 양심도 너 형편없는 자이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감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칠전팔귀하듯이 다시 일어나서 코가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힘을 얻고 더 전진, 또 힘있게 이제 바로 살아야 된다. 의와 선을 행하리라. 주님께 헌신하리라.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라. 믿는 사람이, 신약 성도는 주의 의 안에서, 이 구원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천국 기업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담대히 전진 또 전진,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율법 제도의 끝남, 율법 제도의 폐지를 히브리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외 율법 제도가 오늘날 안 지켜지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그것을 끝냈다. 그러므로 율법 제도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제물들은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먼저 하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죠. 9장부터 10장, 9장에서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9장 12절이 아주 9장의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 구절이었죠. 9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사역을 증거하는데 10장도 10절, 12절, 14절 계속해서 귀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죠. 단번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 주 예수께서는 인류의 참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 참으로 좋은 일을 하셨고 속죄 사역은 율법이 예표한 참 형상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히브리서에 다섯 번 나온다고 그러죠. 단번에 하팍스 에파팍스라는 헬라어를 써서 다섯 번이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법적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법적인 거룩, 법적인 완전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 사역을 하심으로 그가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실패치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지원하셔서 법적으로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계속 중보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무리 가운데 계셔서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다시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 제도는 끝났습니다. 다시 제사가 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완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죠. 결코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참 생명 있게 중생하고 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 믿게 된 자들은, 그런 자들은 죄 가운데 살지도 않거니와 이제 바로 살려고 몸부림, 그래도 부족하지요. 우리의 성화는 불완전하지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천주교의 미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미사, 오늘 성찬, 우리 신교의 성찬식하고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성찬식을 그들이 미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개념은 전혀 달라요. 그들은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랍니다. 신부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주의 말씀을, 성경 구절 같은 말씀을 읊을 때, 말할 때에 그때 그 떡이, 그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답니다. 그리고 이 미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속죄 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틀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 진리를 부정하는,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속죄 제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단번 속죄 제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이제 이 의 안에서, 이 거룩 안에서, 이 도덕적 완전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주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다시 일어나십시오. 힘써 전진하십시오. 아,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새 힘을 얻으십시오. 전진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율법 제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고 또 완전케 되었다고 놀라운 진리를 다시 증거하여 주셨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제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거룩 안에서 거룩한 삶을 힘써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